저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한심령 한심령 굽어 살피시고 그 마음속에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저녁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도 마음도 영혼도 친히 주장하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6절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성경 강연회 오늘 저녁으로 이제 저녁 집회는 마지막입니다. 내일 낮 11시에 낮 집회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녁 집회로서는 마지막. 우리는 어제 저녁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인간 역사의 시종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선한 인간인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나는 과연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오늘 이 강연의 시간에 오시기까지 아마 상당히 괴로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 말씀 속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한 불법을 행동으로 또 범하는 그런 죄도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한 선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다.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만큼 완전한 선의 표준을 이 성경 말씀에 정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즉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옳지 못한 불의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만 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고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악하고 불의하고 추잡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쪼개듯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생각을 막연하나마 짐작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도 다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는 크든 작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죄는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한 시간 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천국 가는 길은 거듭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냐 하면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한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라고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직위의 관원, 그런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랍비여, 히브리어로 이 랍비라는 말은 보통 선생님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가 보통 흔히 선생님 선생님 하는 호칭은 보통 일반 사람에게도 쓰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택시 기사님에게도 선생님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용한 랍비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같으신 분에게 붙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거기 표적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는 기적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는 표적, 이적, 기적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표적, 이적, 기적은 같은 의미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그 많은 기적을 니고데모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훌륭한 선생이라고 칭찬했는데 왜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 나를 참 알아줘서 고맙다 이제 알았냐 좀 늦게 왔구나 좀 더 일찍 오시지 뭐 이렇게라도 한다든지 그럴 텐데 전혀 그 니고데모가 한 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 아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야지 천국을 가지.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오직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영원한 불모 지옥이죠. 모든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영생의 길과 영멸의 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묻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실은 거듭난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많은 유대의 관원,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이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관원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겠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나라는 말은 육신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큰 몸뚱이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전에 거듭난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양력생일, 음력생일 말고요. 그건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것은 다 육신으로 부모에게 태어난 생일날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일을 둘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 거듭났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1980년 8월 5일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적인 나이로는 28살밖에 안 먹었죠. 그러면 육신의 생일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1940년 6월 7일 6학년 8반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거듭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과 육신으로 거듭난 날을 알고 있어요.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날짜 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막연히 거듭났겠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했겠나. 그런 사람은 거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도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째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볼 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나는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만 외국에 가면 거듭난 사람들이 대뜸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언제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나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갖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즘 거듭난다는 말이 세상적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말과 세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듭난다는 말은 아주 다르지요. 요즘 보면 뭐 정치권에서도 뭐 정당도 거듭난다. 무슨 검찰에서도 검찰도 거듭나야 한다. 뭐 언론도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들을 쓰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아주 모호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방법도 성경에 써놓지 않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19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거듭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 거기 23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만약에 거듭날 분에게 보낸 편지라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 그렇게 써 있어야 맞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보냈고 베드로 사도 자신도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엇으로 거듭나는지를 알고 재확인하고 있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도 거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썩어질 씨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 오늘 저녁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그 23절 안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예, 간단히 말씀 그래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게 23절에서 제대로 찾아내신 분이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우리가 둘째 날 중간쯤에서 성경이 기록된 비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잠깐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면서 임금되라고 하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씨는 무엇일까?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데 설명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요즘 거듭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구원 풍년 시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한 25분 내지 30분 동안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끝무렵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으십시오. 거듭나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래갖고 앞에 나와서 세워놓거나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한 1분 기도하고 거듭났습니다. 그야말로 좋게 말해서 구원 풍년 시대지 나쁘게 말하면 구원 바겐세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씨를 몇 가지는 예를 들고 가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흥회가 열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아주 감정적으로 고조되게 막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한 30분, 1시간 막 그렇게 하다가 강사라는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마이크에다 대고 막 바람을 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막 치마를 벌리고 성령을 받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체험을 들으면 성령의 불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다 왼쪽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막 머리에다 손을 팍팍팍 짚고 지나가니까 막 뜨거운 전류와 같은 것이 온몸을 쩌릿쩌릿하게 흐리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거듭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환상을 보고 거듭났다고 착각합니다. 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거듭났대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가 프랑스 유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대학 여자 교수님과 한 분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유학 가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대요.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혼자 유학생을 하는 어느 날 오후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좋아져서 교회에 나가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프랑스 유학 시절에 예수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환상 본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외국 책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팔러 다니는 책장수가 한 분이 있었어요. 50대 한 중반, 아주 몸이 호리호리하고 좀 병색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묻지도 않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난 것과 그분이 거듭난 것을 비교해보면 아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어요. 뭐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면 잘 아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또 비방한다든지 그 목사님의 인격에 관한 것이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폐병에 걸려서 폐병 3기로 이제 곧 죽게 되었었대요. 근데 자기 목사님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폐병이 감쪽같이 나아버렸대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병 나은 거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인데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담임 목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김아묵의 도장 꽉 찍어갖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그 증명서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제가 거듭난 것과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듭났다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거듭난다고 써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청을 해야죠.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그 말이 맞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분 입에서 대뜸 뭐라고 답이 나오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자기 담임 목사 말씀 듣고 거듭났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담임 목사 말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마치 카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런데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이른바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설운동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5분간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6.25 때 고생한 얘기.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되어가지고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 그리고 6.25 뒤에는 우리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미국에서 많은 원조가 왔는데 자기 교회로 달러가 왔는데 아무리 은행에 가서 달러를 찾으려고 해도 안 내주더라는 얘기. 그런데 자기 부인이 한 번 가니까 그냥 그날 당장 달러를 내줬다. 왜? 자기 부인이 미국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15분 정도 하고 나더니 여러분 거듭나고 싶은 분, 구원받고 싶은 분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라디오로 느껴지니까 보이진 않지만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손 번쩍 드세요. 교회 다니는 분도 좋고 안 다니는 분도 좋습니다. 막 손을 들게 만드는지 일어서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한 1분 정도, 길게도 하지 않았어요. 1분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거듭난 분에게 당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 기도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게 거듭난 게 아니냐? 성경 어디에도 부흥강사 목사님의 기대로 거듭난단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냐?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미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난 월요일날 거듭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사실이 믿어진 것이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수요일날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것이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아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둘째 번 알아볼 점에 들어있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거듭난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제가 약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갈 때 틀림없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이 나올 거예요. 나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말씀을 들으면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저는 구원 감별사가 아니옵시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오늘 집회가 끝났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게 반문하면 아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확실히 판단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립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 방금 함께 읽고 또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이 이사야서 59장 1, 2,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준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 2, 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지은 죄.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내가 마음에 품었던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생각까지도 죄로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겠죠? 그 무수히 많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죄인 그러면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 지금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죄를 지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에요. 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죄가, 무수히 많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무수히 많은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내가 가기 싫어도 아주 쉬운 말로 등 떠밀려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 가기 싫어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지옥 갈 죄가 남아있다. 그런 분은 거듭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죄가 가로막아서, 죄라는 담이 가로막아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죄가 깨끗이 씻어져 버린다. 그러면 저절로 지옥도 미천이 있어야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로 된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다고 이사야서 기자는 얘기해놨는가. 12절 천공 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히 시편 이사야서 기자는 27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제 저녁 1시간 반 가까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개 돌아가셨지만 오늘 주말, 토요일 근무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 또 세상의 친구들도 만나고 또 텔레비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 어제 저녁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와는 마음이 상당히 달라지고 그래, 내가 뭐 전혀 죄가 없지는 않지만 나만큼만 정직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에? 나만큼만 깨끗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에?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 표현을 빌리면 무슨 가운데 또막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살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실 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과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죄를 짓고 산 사람, 나보다 조금 덜 정직하게 산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만큼만 불량하게 살아라, 나처럼만 정직하지 않게 살아라, 나처럼만 죄짓고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아마 신창원이한테 가서 물어봐도 도둑질해갖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만원짜리도 나눠주고 길가에 있는 거지 바구니에다가 만원짜리도 넣어주고. 왜? 부잣집에서 많이 훔치면 많이 줄 수 있죠? 우리는 1,000원짜리 줄까 500원짜리 줄까 가지고도 고민하는데 신창원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언제나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65억이 넘는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착하고 정직하게 산 순서대로 일렬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설 자신 있어요? 1번에 설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1번은 그만두고요. 65억을 절반으로 뚝 자르면 32억 5천인데 나는 32억 5천 번째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그것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아주 정직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 수 없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래 나같이 적은 죄 나같이 죄 조금 졌는데 지옥 갈까? 많은 분들은 큰 죄를 져야 지옥을 가고 적은 죄는 지옥에 안 가는 줄 알아요. 지옥에 가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마지막 날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가 지옥 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요. 니들 옛날부터서 살인하면 지옥 간다는 말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다가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 거의 지옥 심판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욕만 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공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공회당에서 받았어요. 지옥 심판 받는 것을 공회당에서 재판 받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화내는 것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 세 가지 죄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명확하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형제간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시지도 않은 분. 근데 미련한 놈이란 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치, 밥통, 돌대가리, 새대가리, 뭐 각종 미련하다는 뜻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을 했든 그것은 다 지옥 갈 죄에 해당합니다. 큰 죄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인생은 역사상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착하게 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수원교회에 첼로를 레슨하러 오시는 여선생님이신데 한 30대 중반쯤 되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펴놓고 이러이러한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설명해 줬더니 그분이 왈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형제간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냈대요. 욕도 한 번도 안 했대요. 미련한 놈이란 말은 입에 담아본 적도 없대요. 정말 깨끗한 사람 만나봤어요. 제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아니 본인이 안 했다는데 남에게 막 뻑뻑 우기면서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착하게 사셨습니다. 아니 전라도 말로 참 착하게 사셨습니다. 이. 그런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아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바로 거기는 지옥불이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또 한자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가는 털 호자라는 뜻이거든요. 가는 털 호자. 저쪽 칠판 가려주신 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건 비유를 나타냅니다. 할, 푼, 리, 모. 예. 리는 할의 100분의 1. 할은 10분의 1의 비율을 나타내죠. 푼은 100분의 1을 나타내죠. 리는 1000분의 1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합하면 가는 털의 1000분의 1만한 죄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착하게 산 여선생님도 이 말씀 앞에서는 그럼 할 수 없네요. 저도 지옥 갈 죄인이네요 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거듭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길도 없고, 어제 저녁 우리가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말씀 듣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그랬지 여러분 십계명 지키지 말고 막 어기십시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십계명 지켜서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또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봐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거듭나고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착한 삶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분이 십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지켜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을 아직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어제부터서 우리는 율법이란 말씀이 나오면 십계명으로 바꿔서 읽어도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만 가지도 넘는 율법을 가장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니까. 그러면 4절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십계명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십계명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말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지옥 직행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말이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 직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목사님처럼 구원받았다고 저는 도장 찍어줄 재주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 말은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씻지 못합니다. 뭘로 씻어요? 하이타이러요? 양잿물로요? 빨래핀으로 씻습니까? 죄는 씻지 못합니다. 우리 전통관념 속에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 적선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 그런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쌓이고 죄는 죄대로 쌓여가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해서 죄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옥 갈 죄를 어떻게 씻으시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천국 가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옥 가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도 법으로 하셔요. 야고보서 4장 12절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놓은 지옥에 마귀 종노릇 하다가 지옥하는 거죠. 재판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입법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행위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사야서 64장 6절 1045페이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을까요? 내가 제법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끼리 비교해서 의로운 것이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내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30년을 다녔다고, 내가 이래봬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라고, 내가 이래봬도 내 재산을 바쳐서 교회당을 세 채를 건립했다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못 다닌 분들은 내가 이래봬도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고 새벽 기도를 잘 나가고 그런 자랑들을 꽤 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지금 무엇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법을 3500년 전에 이 성경에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 그 법을 알고 그 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3500여 년 전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는 줄 다 아시죠? 지금은 뭐 이거 의학이라고 할 것 없이 상식이죠. 피가 한순간도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또 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피의 3분의 1 이상을 출혈하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건 상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그 기록의 시기, 왜 모세 선지자가 기록한 레위기서니까. 그때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천년 전이에요.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히포크라테스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세요. 2400년 전 하고 퀘션 마스크가 찍어져 있을 거예요. 의사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의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었는데 의사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속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풀이로는 용서, 죄가 용서받는다. 한자로는 그게 살속자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지옥 갈 죄값을 피로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성경에는 피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무슨 피인지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거나 거듭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왜 아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을까요? 갈 수 없느니라 그래야지. 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여기도 그냥 피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아무 피나 조금 흘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간단히 공의, 사랑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어요. 허리만한 죄도, 가는 털에 천분의 일만한 죄도 심판하고 지옥 보내시는 아주 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는데 그중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 신앙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뭐 그 강도가 예배당을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그 강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믿음, 네가 나를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그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갑니다. 강도가 예배당을 오래 다녔을까요? 성경 공부를 오래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의의 부모님 모습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랑의 부모님의 모습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엄하게 때리고 꾸중하고 벌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 또 때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팠지 하고 껴안아주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모셨던 선생님은요, 엄청나게 회초리를 아프게 잘 때리셔요. 그런데 꼭 회초리를 들고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냐, 머큐럼을 들고 와요. 아니, 때리지를 말든지, 머큐럼을 들고 오시지 말든지,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교직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그래, 그게 바로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들여다보면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실화가 있어요. 저 그리스 제국에 오래전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간음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한 법을 발표합니다. 어떤 법을?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부터서 두 눈을 뽑아버린다. 요즘 같으면 그런 법 발표 못하죠. 과거 전제 군주시대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바로 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앞불사 제일 첫 번째 간음죄를 진 범인이 잡혀왔는데 누구냐? 왕자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들이니까 용서해 줘버려라. 그러면 그 법으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공의의 임금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왕자라도 소용없어. 재판하고 간음죄를 졌는가 안 지었는가 자세히 검사해보라고. 은명이 내리고 재판을 진행했어요. 불행히도 왕자는 간음죄를 지은 증거가 다 나타나고 두 눈을 뽑는 형에 처한다. 재판 끝났어요. 이제 눈을 뽑을 차례인데 신하들이 차마 손을 벌벌 떨면서 왕자님 눈을 못 뽑아. 그때 임금님의 또 공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약에 왕자의 눈을 뽑지 않으면 네 눈을 뽑겠다. 자기 눈 뽑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왕자님 눈을 그냥 꼬챙이를.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한 눈이 멀었어요. 또 한쪽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잠깐 그 꼬챙이를 이리 가져오너라. 왕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꼬챙이를 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고 그랬지요? 예,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눈 뽑았으니까 이제 한 눈만 뽑으면 되지요? 예. 내 눈을 왕자를 대신해서 뽑겠다 하고 신하들이 말릴 틈도 없이 자기 눈을 찔렀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이 두 눈 다 멀어버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유명한 그리스에 전해져 오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어떤 피가 지옥 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야 공의의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구원의 법을 정하셨을까? 그건 바로 죄가 전혀 없는 분, 죽어서는 안 된 지옥 갈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 지옥 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건너가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 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대속법 또는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대속법이라는 말은 물론 이건 한자로 써야 이해가 잘 되는데 대신 죽어서 죄가 용서된다는 법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죄가 전혀 없는 분이 피를 흘리면 그분의 피가 지옥 갈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는 법입니다. 또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비둘기, 염소, 양, 송아지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성소에 뿌리면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사를 지냈어요. 잠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냈던 그 성막의 모형을 치수대로 만들어가지고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막 또는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피를 뿌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자, 휘장을 걷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 위에다 뿌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속죄 제사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가까이 그 제사를 지냈어요. 실제로 그런 제사가 있었는가? 레위기 마치 펴놓고 계시니까 레위기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지내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150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짐승은 짐승인데 흠 없는 수염소.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되지. 만약에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을 한 마리 짊어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건 손을 머리에다 얹고 자기의 죄를 이 양이 지고 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안수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가 옮겨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이 양이 대신 죽고 피를 뿌리면 이 사람 죄가 용서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죄를 졌는데 대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3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지요. 왜 죄가 용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1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 올릴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림자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실제로는 용서 안 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가까이 그런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요? 그림자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지만 참 형상의 제사, 짐승이 아닌 정말 지옥 갈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참 형상의 제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500년 이상을 이 제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 실감나지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옥 갈 죄가 용서되는 제사의 예고편. 극장에서 예고편 보셨죠? 1500년간 예고편 하는 극장 보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극장에서만, 인생 극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가 용서되는 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죄가 용서되는 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길게 읽었지만 죄가 용서되는 법은 간단해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피가 흘려지면 죄가 사한다는 말인데 거기도 여전히 피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피가 무슨 피인지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피가 무슨 피냐 그러면 지옥 갈 우리들의 피가 아니죠. 죄 없는 분의 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옥 갈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역사상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5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름도 안 써졌어요. 그가 그에게는 대명사로 써 있는데 우리가 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신 분은 단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 탄생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 믿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28년 전 거듭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다니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성령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처녀의 태 속에 아들 잉태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아니시죠. 근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해요.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말든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시려고만 하시면 이 6학년 8반 제 뱃속에다 아들 잉태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아들 배갖고 멋있다 쓸 거예요. 볼상만 사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잉태하실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짤막한 요한일서 3장 5절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뭐 이 세상에 오셨다든지 태어났다든지가 아니라 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참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1500년 전, 700년 전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미 처녀로 태어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1500년 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태어나기 1000년 전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아래는 개 같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병정들이 예수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기 1500년 전, 1000년 전에 그분의 자서전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자서전은 죽고 나서 기록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대피를 시키죠. 태어나기 1500년 전, 1000년 전,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우리와 같이 계셨어요. 역사 속에 사셨어요. 33년의 생애를 살고 가셨어요. 살고 가셔도 못 믿는 분이 많은데 오시지도 않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르릉 쿵쾅 천둥 번개 소리 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니들 죄를 다 사해주러 내가 만세전에 계획했느니라.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태어날 장소도 정확하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그 중에서도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났다. 성경 안 배운 분도 듣고 계시죠? 어려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만 가봤어도 베들레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자라날 때 모습도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참 호리호리하시고 별로 미남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써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저는 조금 생각해봤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미스터 지구로 오시지 왜 별 볼 일 없이 안미남으로 오셨을까 생각해봐요. 요즘 미나 한류 스타들이 떴다 하면 그냥 오빠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안미남이었어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 보고 5천명이 따라다녔어요. 얼굴까지 미남이어버렸으면 큰일 나버렸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고사로 죽지 말라고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탄생에 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부지런히 봉사를 해서 돈을 잘 바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허리만한 죄까지도 다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 받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3장에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증거합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순수한 우리말이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읽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는 쫄잔데 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을까? 이 사도 바울,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 그래요. 제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보다 내 죄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분 뭐 저분도 죄 지었겠지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유치원 다닐 때 무슨 죄 짓고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구체적인 죄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우리 지옥 갈 죄를 다 씻어주는 말씀을 배울 텐데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졸기 시작하는 분이 나와요. 참 이상해요. 잘 들어요. 이때까지는 아주 눈도 하나 깜빡이고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막 계속 졸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기지개를 좀 켜겠어요. 팔을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높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운동이 잘 됩니다. 쭉 펴고 있으세요. 예, 연세가 많으신 분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왼쪽으로 방향을 같이 안 부딪힙니다. 들지 말고 있으세요. 다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그리고 뒤로 힘껏 제끼면서 가장 정점에서 손을 놓으세요. 소리를 좀 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어깨를 앞뒤로 좀 이렇게 팔꿈치는 놔두시고 옆에 사람 찌면 안 되니까. 자, 또 앞으로. 네. 좋아요. 말씀 듣는 분들이 막 안마도 해주고 막 주물러 주시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주무시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제 좀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세상 죄인,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 갈 죄인이 사는 곳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인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분은 그래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그 말은 죄인 중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저녁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죄인 생각하실 것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계시는가? 벌써 구원하시고 가셨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는 분의 피로 내 지옥 갈 죄를 다 씻어놓고 벌써 가셨어요.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벌써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다 구원해놨는데 왜 내가 구원을 또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놓으셨어도 내가 그것을 모르면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시골 사람이 말단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비록 월급이 많진 않지만 착실하게. 그런데 워낙 손버릇이 나빠갖고 노름을 하다가 빚을 몽땅 져버렸어요. 얼마나 졌냐? 한 1억 원쯤 졌어요. 자, 말단 공무원이 1억 원 빚지면 갚을 길이 없죠. 이자도 매월 이자도 갚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일본에 계시는 숙부님이 오사카에서 크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던 숙부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동안 돈을 벌면 사람들이 고향에 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고향에 한 번도 못 왔냐? 예,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오면 방공법으로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에 한 번도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아요?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막 장관회담을 하고 막 이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서 보니까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버리고 형님 형수도 다 돌아가셔버리고 조카 하나 달랑 있는데 보니까 영 꾀죄죄하게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런다냐고. 그랬더니 말단 공무원 하면서 착실히 살만 했는데 고수돕을 좋아해갖고 이제 포카로 발전해가지고 빚을 1억 원이나 져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자도 다 못 갚아가지고 동네 골목에서 빚쟁이만 만나면 숨느라고 본일 못 보아서 저 모양이 저 꼴이다고. 그러면 수백억 오사카에서 벌어가지고 온 숙부가 그 하나 남아있는 혈육, 조카를 위해서 아 내가 빚을 다 갚아줘야 쓰겠다. 그분에게는 실은 뭐 1억 정도의 돈은 껌값입니다. 갚아줘야 쓰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빚쟁이를 찾아갔어요. 실은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조카는 출근해불고 없으니까 뭐 조카 안 데리고 가도 빚이야 받겠지요. 빚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조카에게 빚졌다는데 빚이 얼마요? 예, 원금만 1억이요. 그럼 그냥 덥석 갚아줍니까? 아니죠. 차용증서 내놔봐요. 틀림없이 조카 이름 써졌고 도장 찍어진 차용증서 확인해야죠. 이자는 다 받았지요. 소문에는 이자도 못 갚았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자 물어봤어요. 아니요. 500만 원이나 이자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장부 내놔봐요. 장부에 보니까 이 고리대금업자가 저 깨알 같은 글씨로 이자 들어올 때는 까만 볼펜으로 안 들어올 때는 빨간 볼펜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500만 원. 정리도 착실히 잘해놨어요. 그래요.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원금도 이자도 다 갚아줄 테니까 영수증 쓰고 차용증서하고 함께 담아서 나한테 줄 준비하세요. 이 빚쟁이는 이게 웬 호박이냐. 아니 원금도 받을 똥 말 똥 하는데 일본에서 부자 숙부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원금에다 이자까지 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돈도 받기 전부터 일어서서 그냥 90도로 경례를 몇 번 하고 영수증을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려. 사람이 치사한 거예요. 돈에 손이 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영수증 다 쓰는 것 보고 딱 수표책을 내가지고 사인을 딱 해가지고 탁 한 장 찢어줬는데 보니까 1억 600만 원, 100만 원이 더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껌값. 100만 원은 그냥 껌값으로 준다는 말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했겠지요. 자기 조카한테 1억 원이나 빚을 주고 이자를 받지 못해서 고생한 것. 또 앞으로 자기가 일본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라도 조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돈을 융통해줘서 사는데 도움을 주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덤으로 1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냥 이 사람은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냥 100만 원까지 더 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대문 밖까지 따라오면서 그냥 절을 그냥 수십 자리 했어요. 이제 집에 와서 조카에게 차용증서하고 영수증을 딱 줘버리면 조카는 빚으로부터 해방되지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조카는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일본에서 전보가 하나 날아왔어요. 보니까 자기 부인이 치병이 있어서 50년 만에 한국에 오면서 같이 오고 싶었는데 대학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찾고 가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빨리 돌아오라는 급전이었어요. 급히 그냥 제주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오사카로 가느라고 조카에게 깜빡 잊어버리고 차용증서하고 영수증을 안 주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에 삼촌 귀국 해운지도 모르고 퇴근하는 길에 오다가 동네 어귀에서 그 조카가 빚쟁이 만나면 숨어요 안 숨어요? 왜 숨어요? 빚 다 갚아놨는데. 모르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뒤에 이 한국 광주 땅에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씻어놓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책에서 보고 조카가 마치 영수증 확인하듯이 성경책에서 보고 아 이렇게 갚아놓았구나 이렇게 다 씻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지옥 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돌아가신 이제 일본에 귀국한 숙부님이 가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며칠 지났는데 호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거든요. 아 꺼내보았더니 조카 죽어올 영수증하고 차용증서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급히 몇 자 썼어요. 그래갖고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날은 마치 휴일이었던지 조카가 집에 있었어요. 집배원이 등기우편이요 하고 배달했어요. 급히 귀국하신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급히 귀국하신 작은아버지로부터서 이 편지가 왔으니까 막 찢어보려고 하는데 때르릉 전화가 왔어요. 고스톱 한판 하자고. 그러니까 또 그냥 얼른 찢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잡지책 밑에다 밀어 넣어놓고는 가서 한판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린 동네 길을 걸어오는데 또 저 앞에 빚쟁이가 나타나면 숨을까요 안 숨을까요?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집 잡지책 밑에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빚쟁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이제 오늘 저녁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에서 맨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먼저 다 같이 1032페이지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와 여러분을 무엇이다 비유했지요? 양에다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특별한 짐승입니다. 아주 순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전혀 방어할 힘이 없는 염소 말고요. 양, 면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 이 양이 아주 어리석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따라가면 길을 안 잊어버리지만 중간에 목자를 놓치면 자기 스스로는 길을 절대로 못 찾아와요. 한등없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가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혀서 죽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고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자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목자 잃은 양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달려온 길이 죄의 길이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전부 지옥으로 갈 텐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달라고 2000년 전에 기도했습니까? 2000년 전에 교회당 다녔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 끝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느냐 안 지고 가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지고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증거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하신 일을 이 성경 말씀에서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구나, 그걸 믿는 사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조카가 보아야 할 영수증처럼 모든 인생들이 보아야 할 증거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채찍에 맞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로마의 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 120대를 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옷을 벗기고 로마 병정들이 때립니다. 가죽이 착 몸에 감기면서 맨 마지막 쇠붙이가 살갗에 박혀요. 쭉 잡아다니면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가 솟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병정에게 가죽 채찍을 맞아야 할 죄가 있는 분입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20대의 가죽 채찍을 맞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몇 대 맞을 자신 있으세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여자분들 가운데는 한 대 맞으면 까무러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죄수들 가운데는 맞다 죽는 분도 있어요. 죽어도 어차피 내일 십자가에 사형시킬 사람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120대의 가죽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 어디가 제일 먼저 상했습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네가 유대 왕이냐? 그러면 면류관을 써야지. 그리고 길가에 있는 가시덤 불을 뜯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팍! 이스라엘 가시는 한국의 탱자가시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길고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가시가 예수님 이마를 파고들고 얼굴이 피에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가슴으로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머리로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지요. 나와 여러분 얼마나 그 똑똑하고 잘난 머리 가지고 온갖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떠올렸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어디 어디가 상했지요?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33세 청년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얼마나 큰 못을 박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두께 15cm 내지 20cm 못을 로마 병장들이 망치로 예수님 손에 박습니다. 손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치고 피가 솟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무슨 죄를 지었지요? 소경의 눈을 만지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손으로 죄 지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손을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무엇을 만졌던가? 가져와서는 안 될 남의 물건을 무엇을 가져왔던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의 발은요 이상하게 죄 짓는데 아주 빨라요. 피 흘리는데 신속하고. 어디 술판 벌어졌단다 그러면 쫓아가고, 어디 노름판 벌어졌단다 그러면 쫓아가고, 어디 비밀 댄스홀 생겼단다 그러면 아주머니들도 시장 바구니 들고 쫓아간다면서요. 어때요? 흔히 우리가 가족들한테 하는 말 가운데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왔다고 눈 벌게 갖고 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하지요. 정말 밤새도록 조문했어요. 밤새도록 노름했어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자 로마 병장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왜? 확인해 보느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느라고. 갈비뼈 사이에 창이 찔리고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갈비는 우리의 중요한 내장을 보호하죠.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가슴 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갈빗대 모습으로 손을 내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산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 5절과 같은 말씀을 배우시면서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날이 있습니까? 찬송가 135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많은 찬송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원을 입증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특히 복음 찬송 가운데 복음을 노래한 찬송.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십자가는 수없이 쳐다봤어요. 대한민국 교회당마다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십자가도 있고 빨간 십자가도 있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배우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날이 있습니까? 그날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그날이 없으신 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살인강도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죽 채찍에 찍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10년간이나 교회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일 설교를 들었겠어요? 52주 곱하기 10년, 그러면 520주 동안 주일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수요 설교도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듣지만 제 죄는 항상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또 주일날 교회 가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새벽마다 가서 울어요. 촤악,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도대체 죄짐을 맡겼다는 찬송을 하지를 말든지 새벽마다 가서 죄를 짊어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그대로 죄보따리 짊어지고 와요. 그 다음날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설교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러던 제가 1980년 8월달 여러분들처럼 일주일 동안 성경 강해 내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처음으로 정말 험한 십자가에 주님 흘리시는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날이 생겼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많은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제가 늘 이 찬송을 소개하지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는 처음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도 없이 그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 찬송가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저 혼자 마음속으로 고쳐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고 노래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고 설교를 들으면 못해요. 내 죄가 그대로 내 어깨 위에 있는데 그러던 1980년 8월 5일 제 어깨 위에 있던 죄의 짐이 내려지면서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정말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바꾸어서 읽었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간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요 거듭나지 못할 때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으면서 혼자 감탄했어요. 야 세례 요한은 문학가적 소질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없이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온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이 세 글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 속에는 누구누구의 죄가 포함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포함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나와 여러분의 죄는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지고 가고 말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은혜 찬송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구원의 강물이 제 가슴 속에만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흘러 넘칩니까? 구원의 강물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오늘 저녁 이 광주교회 대강당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옥갈 죄를 무엇에다 씻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씻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분이 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구원의 강물에 여러분 죄를 담그십시오. 그 길밖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않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요? 얼마나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나 같은 비천한 것 사랑해 사랑해서 십자가 중한 형벌 대신 받은 예수님 얼마나 괴롭던가 내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 흘리신 피 날 씻어 살리셨 네. 무엇이 날 씻어 살렸다고요? 예수님 흘리신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고 지옥 가야 할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인간들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남겨놨으면 어쩔 거예요? 허리만이라도 남겨놨으면 어쩔 거예요?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갈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실은 길게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섯 글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도대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은 생각해보아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뜻을 찾아낼 수 있어요. 뭘 다 이루었다고 했을까? 생각해보시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는데 아주 용이하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생각 다 하셨죠?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생각하신 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절 말씀 353페이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다 이루었다고요? 예, 정확히 찾아내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정결케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게.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도 지옥 갈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누구 죄를 정결케 했는지를 몰라. 죄를 정결케 했는 줄 아는데 누구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내 죄를, 나의 죄를. 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조금도 없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죠. 186장 후렴 없이 씩씩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조름마귀도 도망가고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요. 186장 후렴없이 앞부분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됐습니다. 이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내 죄를 정케 하신 줍니까? 하실 줍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정케 해 놓으신 것을 믿고 천국 갈 확신 속에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에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하실 줄을 믿는다면 이건 100% 지옥입니다. 받침 하나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죠. 어떤 사람이 하실 줄 믿는 사람인지 아세요? 집사님,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글쎄요, 믿음이 부족해서 죽어봐야 알지라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케 하실지 안 하실지도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대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한자의 순서를 잘 보세요. 믿을 신자가 먼저고 우러를 앙자가 나중이에요. 마음속에 확신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또 바라본다고 하니까 늘 고개만 들고 다니다가 수채구멍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앙신생활이에요. 앙신생활. 늘 천국을 쳐다보면서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분들이 가장 주일 예배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한 말만 하면 믿습니다. 세상에. 아니 여러분, 평생 자기 부모라고 믿는 부모님한테 집에 나올 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일생 동안 단 한마디도 믿는단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혹시 오늘 저녁 여기 성경 강연에 오시면서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같은 믿습니다. 그러고 오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전 녀석 며칠 교회 다니더니 돌았네.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믿어지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갈까 말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천국을 늘 쳐다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연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내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많은 교회 사람들도 압니다. 언제까지 정결케 해놓았는지 그 유효기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언제까지?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정결케 해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일 죄 지으면 우린 어디예요? 또 지옥이죠? 모레도 욕하면 또 지옥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다 보면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언제까지 정결케 해놓으셨는지 그 유효기간을 말씀해서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세 마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외우시면 좋지만 못 외우셔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꼭 오늘 저녁 알고 가셔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염소 잡고 송아지 잡아서 그 피를 뿌린 것으로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까 오직 자기 피로. 첫 번째 중요한 게 오직 자기 피입니다. 오직 자기 피가 누구의 피를 말하지요? 예수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합니까?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 지옥 갈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 피가 여러분 죄를 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첫 번째.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영원히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고 갔대요. 예수님이 뭘? 아담의 원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치고 갔대요. 또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매일 새벽에 가서 빌어야 한대요. 예수님 피 더하기 눈물 콧물. 그게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피에 다른 뭘 더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죄 없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한 번만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속죄 다음에 뭐라고 써있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은 몇 번이에요? 한 번.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시는 분. 한 번 돌아가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모든 지옥 갈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웃교회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참 이례적인 일이죠.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사연은 간단했어요. 신학대학을 다녔대요. 근데 별로 다닐 게 없어서 자퇴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이사야서 53장 5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신학대학 다닐 때도 안 깨달아졌는데,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지고 가셨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도 잠깐,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죄를 짓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냐? 답을 몰라. 그러니까 아, 거듭난 다음에도 죄 안 짓도록 노력 해야지, 거듭나고도 죄를 지면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다가 바로 이웃교회 교육 전도사가 되었는데, 우리 전주교회 한 청년 자매님이, 전도사님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듣기는 어려울 테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깨달았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 영원히 내 지옥 갈 죄를 사해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걱정했구나.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사연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그때 이사야서 53장 5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양반한테 쉽게 가르쳐드릴까 하다가 불쑥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머니가 애를 낳고 있습니다. 머리도 나왔어요. 두 팔도 나왔어요. 오른쪽 다리도 나왔어요. 왼쪽 다리만 안 나왔습니다. 애를 낳았습니까? 아직 안 낳았습니까? 안 낳지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 그것은 지옥 간다. 그것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그걸 깨달았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이번에 거듭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쓰겠네. 앞으로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런 발상조차도 안 합니다.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단절하는 생활을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지요. 자, 헤엄 못 치는 맥주병이 해수욕장에 갔다가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봤어요. 그래서 막 허프허프 하면서 사람 살려 했더니 아주 수상 안전요원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 다음날 친구가 또 해수욕장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건져놨더니 그 다음날 한단 소리가, 야, 나 어제 해수욕장에 갔더니 빠져 죽으려고 했더니 수상 안전요원이 건져주더라. 난 오늘 또 가서 빠지고 내일 또 가서 빠져야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지옥과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장난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니, 내가 내일 무슨 죄 지을지,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는 동안 무슨 죄 지을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은 자기는 죄를 용서받을 피고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재판관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내일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10년 뒤에 무슨 죄 지을지 아셔요, 모르세요? 죽는 날까지 무슨 죄 지을지 다 아셔요, 모르세요? 알고 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 내일 내가 무슨 죄 지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지을 죄까지 용서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일 저녁에 오셔야 쓰겠죠? 그래요. 죄 지으면 내일 저녁, 그것도 밤중 12시 땡 칠 때 와야 돼요. 와갖고, 너 오늘 죄 지었지? 내가 오늘 네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믿어지겠죠? 또 모레 죄 지으면 예수님 모레 또 오셔야 쓰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써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니, 2000년 전에 나타나셨는데 왜 세상 끝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잖아요. 세상 끝, 죄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죄 짓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영원한 속죄가 왜 믿어지지 않을까? 의심이 자꾸 들어가려고 할까? 영원한 속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사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막간의 인류 역사를 시작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하는 도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니까. 자, 내가 지금 2007년 10월 27일, 오늘은 날짜가 맞습니까? 예, 네. 10월 27일,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응애응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짓는 죄, 앞으로 꼬꾸라질 때까지 짓는 죄를 전부 합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라고 합시다. 어때요? 내 과거, 현재의 미래의 죄는 영원한 속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수학에서 집합 배우신 분, 자, 영원한 속죄가 전체 집합이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자꾸 미래의 죄가 어떻게 됐냐라고 의심이 되려고 하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오늘을 현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은 오늘입니까? 2000년 전입니까? 2000년 전에 사해 놓으신 것을 오늘 영수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2000년 전을 현재로 시점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전부 다 과거죄입니까? 미래죄입니까?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죽을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지옥 갈 사람들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핏불했지만 실제로 죄는 언제 용서되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 믿고 죽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죄가 용서된 것은 2000년 뒤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과거의 죄도 용서할 능력을 가졌고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뻔한 우리들의 죄도 용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써놨어요. 먼저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19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을 얻을 것이노라 그랬어요. 얻었노라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정말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19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한 거예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온전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난 여러분에게 온전케 되셨습니까? 예수님 피로 온전케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거룩하게 되신 분도 손들어 보세요. 예, 우리가 어디가 거룩하고 어디가 온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로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12절은 조금 다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자 앞에다, 거기는 죄밖에 안 써져 있지만 내 이름자 석자를 넣어서 읽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맞았다고 하십니다. 죄자 앞에 자기 이름 석자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문관용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 이름 따라 하신 분은 없죠? 네, 물론 따라 해주시면 저는 곱으로 구원받으니까 좋긴 한데 자기 이름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 마음속에는 내 피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는구나. 너는 아직 의심하고 있구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천국 가는 축복을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줘서 미안해서 못 바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실까요?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이사야서 38장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 천공 11페이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지옥갈 죄를 다 지고 가서 이제 깨끗해졌다. 그게 믿어진 분들의 마음속에 온 평안. 그 평안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물론 내 육신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 이 세 글자에 주목하세요. 나의 모든 죄, 모든 죄 속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과거의 죄만 지고 갔다면 나의 과거의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만 지고 갔다면 모든 죄 그러면 안 되지요. 원죄는 지고 가셨느니라 그래야죠. 나의 모든 죄 속에는 원죄, 자범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에 던지셨대요. 이것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자, 눈으로 구원을 보여드릴게요. 나의 모든 죄. 자,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이게 우리의 죄의 두께예요. 표지가 새까만 죄의 색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천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일 낮에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제 이 찬송과 같이 얄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나의 모든 죄지요? 과거에 지은 죄, 구원받은 이후에 지을,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죄들, 이걸 합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에다 던지셨대요. 주님 어디 계세요? 등 뒤에다 던지려는데 안 계시니까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할게요. 제가 주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내 나가서 광주 목사가 지가 예수라 그러더라고. 역할극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역할, 주님 역할. 여러분 입 다물게 하려면 간단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역할 하세요.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 역할 합니다. 자,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주님 등 뒤에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죄 있다고 심판하실랍니까? 없다고 심판하실랍니까? 죄가 보이셔요? 죄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문목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죠, 주님만. 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주님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아들의 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찬송가가 노래하지요. 뭐라고 노래하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금세 잊어버려. 주님 등 뒤로 갔다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가는 바로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직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우리의 죄가 많든지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욱한 안개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거기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빽빽하던 구름이 잠시 잠깐 후에 보니까 깨끗이 사라진 것 본 적이 있죠. 자욱하던 안개가 동쪽 하늘에 햇빛이 반짝 떠오르면 깨끗하게 언제 안개가 있었냐 사라져버리는 것 보신 기억이 있죠. 특히 운전하고 경험 있으신 분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44장 22절 속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도말하였으니, 이게 발을 더 없앨 말자입니다. 도배한다, 도장공사한다. 뭘 위에다 덧입혀서 바르거나 칠하는 것을 도배한다, 도장공사한다. 우리의 죄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 죄를 발라서 없애버렸어요. 구속하였음이니라. 경찰서 구속되었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할 구자 살 속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했어요. 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았길래 죄 없는 예수님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드러졌을까요? 죄 많기도 하네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죄였어요. 나의 죄. 이 무수히 많은 나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가 잘 보세요. 지옥 갈 죄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죄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과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답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로 첫사람 아담이 오지요. 아담은 죄의 대표로 인간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뻔 봤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지옥 간다면 우리는 가서 대모해야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담 할아버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따잡수시라고 옆에서 거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대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의 대표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아담 안에서 지옥 갈 죄인들을 다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나도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천국 갈 의인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전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하셨다고 두 가지로 로마서 5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 18절, 19절.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같은 성경 로마서 5장의 18절 19절인데 18절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을까요? 이미 생명에 이르러버린 구원받은 분들이 해당된 말씀은 18절이고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내일 낮에도 또 오늘 다 드리지 못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서 의인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분에게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 해당된 말씀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워포인트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시간에도 주여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믿음 달라고?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가슴이 찡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좀 보았으면. 난 역시 멀었나 봐. 십자가 못 보니까. 누군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던데. 가슴 화끈화끈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집회 끝나시고 가다가 불가마에 들어가세요.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신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상담을 하시든 비디오나 DVD 같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든 또 다음 주에도 또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집회 장소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나는 지옥 갈 죄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 사라졌다. 그 확신이 바로 구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들지 마시고요. 자기 양심에게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옥 갈 그 무수히 많은 죄들이, 내가 한평생 짓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많은 죄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겨주십니까?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저희들 믿사옵니다.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죄 없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허리도 남김없이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내일 낮 집회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